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넘겨주니라. 아멘. 제가 현상교회를 섬긴 지 15년이 됐어요. 많이 됐죠. 강도사로 와서 줄곧 밤내비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밤내비 설교 때 오신 것 같고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감격해서 깜짝 놀라세요. 원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그 예배로의 부름 말씀을 찾아오거든요. 시편 134편 말씀 찾아왔는데 까먹었어요. 깜빡했어요. 놀라가지고 못하고 그냥 바로 제가 목도했는데요. 오늘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밤내배를 중히 여기는 판단과 그 판단의 기초에 있는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비어있네요. 여기 이제 네, 여기만 더 차서 자리가 없고 또 2층으로 내려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밤내배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에 따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신약성경의 첫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네 명의 작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기들과 달리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보통 다른 전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많이 살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살핍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자 하고 알리고자 할 때 그분의 죽음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받으신 재판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재판을 통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재판에는 이제 고소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고발하는 그 내용들도 있고 또 아니에요 난 그런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하고 변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는지, 말하자면 중범죄자거든요. 아주 심각한 범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재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재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가장 권위 있는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12월 둘째 주에 설교했더라고요. 앞에 14장,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재판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어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힘은 재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가두기도 하잖아요. 오랫동안 가두기도 하고 재판을 통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나라의 힘인데 이 나라의 힘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실제로 벌주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로마의 통치자,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도 오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재판이. 거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빌라도가 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벌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히 우리가 세속국가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인 나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 학생들. 우리는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이름이 미국인가요?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뭐 프랑스?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한국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세속국가라고 불러요. 이러한 세속국가 권력의 최고 힘 있는 사람,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데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놓고 다그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 물어보죠. 뭘 물어봅니까? 무엇을 물어보죠? 당신이 유대인이 왕 맞습니까? 저는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네요. 아주 엄하고 무섭게 물어봤겠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다 알고 있는 단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보통 읽고 지나가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이게 왜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유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참 그 뜻이 깊고 알기 어려워요. 우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 우리는 익숙하죠.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이 이름은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하는 그 장면에서 처음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 왕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왕 하면 말뜻 그대로 하면 누구를 말한 걸까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죠? 헤롯이거든요. 물론 복잡하긴 해요. 부분적으로 좀 다스리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유대인의 공식적인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왕궁에 가거나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냥 예루살렘을 찾아다녔단 말이죠. 이는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단지 그냥 정치적인 왕,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인물로 생각했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거든요. 메시아라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도 모종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 메시아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지 않고 특별한, 더 특별한 그런 존재를 찾아다닌 거예요. 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예언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성탄절 때마다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이 듣기에 편하시라고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오늘 이야기가 있는 이 이야기에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기묘자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의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이렇게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 왕, 왕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왕, 이 왕은 특별해요. 시작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왕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 범위를 넘어서요. 영원한 왕, 하나님이라고 일컬어간다는 거죠. 이 왕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열방이라고 부르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특별한 왕, 그들을 다스릴 왕, 특히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의롭게 하고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의로움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의로운 세계라고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의로운 세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불의가 판치고 공평하기보다는 불공평하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불법이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저 다른 나라의 어떤 왕이라든가 그런 왕이 아니고 사실 세상에는 없는, 말하자면 죄에 기반하고 있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의에 기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왕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물론 다른 방식입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왕의 탄생을 바라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를 누구라 부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부터,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구원할 정말 특별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이 빌라도의 질문,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미 앞에 재판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뜻이 뭐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질문은 받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나 산헤드린 공의회는 비교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판과 비교하면 비교적 종교적이죠. 신앙적이죠. 그렇죠? 말씀이 기초한. 왜냐하면 그 구성원을 보세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번째 재판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그런 재판이었단 말이죠. 비교적 오늘 본문의 재판은 이 빌라도는 세상 왕이에요. 세상 통치자죠. 세속 사회란 말이죠. 거기에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성경이 온 선지자가 예고했던 바로 그 왕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자들의 심정도 좀 달랐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적인 이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더 잘 알았을까요? 산헤드린 공의회와 지금 빌라도 누가 더 잘 알았을까요? 당연히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겠죠. 이 사람은 율법학자라니까요. 구약성경을 정말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선지자 예언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이니 훨씬 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반면에 빌라도는 외국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는 그 지식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보니 공생애 기간 동안 한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베푸신 기적들, 하신 일들 쭉 보니까 정말 구약의 예언과 일치한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요. 질투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미 미움에 갇힌 채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빌라도는 좀 달라 보여요. 빌라도는 별로 그런 판단이나 그런 감정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다 보니까 좀 이 문제가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문제가 될까 아닐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오늘의 얘기가 나와요. 사복음서에 오늘 얘기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가는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처음 이제 법정을 열 때 고발할 때 고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빌라도여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께 세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빚고 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빌라도에게 아마 큰 문제였을 거예요. 이러한 예수 같은 이런 인물이 유대인들을 선동함, 유대인들을 막 부추겨서 로마에게 세금 내는 이 문제를 안 하도록, 그걸 나쁘게 생각하도록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공산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서 로마에 반대하도록 하려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우리도 명절 되면 특사 있어요. 그죠? 설날 특사, 뭐 추석 특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다음에 죄를 감면해주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밀란을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키고 또 그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세우고요. 예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나 예수님이나 혹은 이 바라바나 물론 바라바가 이렇게 밀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밀란이 정말 로마에게 아주 전격적으로 적대했었던 그런 밀란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로마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들이 일으킨 밀란은 어떤 방식이든지 로마의 통치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인물인 바라바를 세운 것은 예수님을 그와 동급으로 같은 급으로 아 로마에 적대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그런 공산이 큰 것이죠. 전해드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법정이 할 수 있고 지금 빌라도의 법정은 일반 사회 세속 법정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판단하는 판단자도 생각이 달라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없는 그런 혐의를 입혀서 예수님을 사실상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재판정이었죠.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정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나 세상 어떤 권력에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방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벌이는 성격이 다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앞선 재판은 그래도 말씀에 기초한 그것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에 기초한 재판인 반면에 다분히 지금 이 재판은 그것과는 큰 상관이 없이 지금 당시 사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재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재판에서 질문은 같아요. 질문은 무엇이죠? 당신이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자가 분명히 이 사건의 특별함을 알고 기록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은 악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 일을 사실상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부류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빌라도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고요. 많은 말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뭐 3절 4절 5절에 보시면 그 질문 후에도 계속해서 고발이 있었거든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아무 대답 왜 안 하느냐, 지금 얼마나 많은 고발하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고발이 빗발쳤거든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선 재판에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질문에만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두 재판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그들의 어떤 요구와 상관없이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미워했거든요. 질투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결론이 뭐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들이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생존하고요. 그 애굽에서 400년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형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미움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그 고백이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50장의 결론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벌벌 떠잖아요. 아버지도 죽었겠다. 우리 큰일 났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힘 한번 쓰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창세기에 끝나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아가사랑 하만이 유대 사람들 너무 싫어해가지고 죽이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사실 세상이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역사를 이룬다, 뭔가를 성취한다, 나라를 이루고 뭐 회사를 이루고 아니면 역사를 이루고 뭐 문학, 예술 어떤 성취를 이루고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려는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은 어떻게 등극합니까? 힘을 써서, 그죠?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아니면 정치 세력을 막 모아서 뭐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정치 제도 이런 걸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력을 힘을 규합해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놀랍게도 이 비밀을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서도, 좀 이해하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은 늘 비춰지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진리가 있고요. 그 진리가 찬송받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 진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요. 오, 그럴듯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아, 교회 좋은 일 하지요. 뭐 그런 또 긍정적인 신호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죠? 그게 무슨 사실이긴 한가? 그게 밥 먹여주나? 그게 무슨 힘이 되나? 그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지. 이렇게 무시합니다. 빌라도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나눠진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또 특별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서 온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참으로 공의와 정의로서 나라를 충만하게 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왕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식입니다. 여러분 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벅차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 이 재판정에 있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빛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힘이 있고 영광된 존재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도가 얼마나 정말 노련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도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대충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파악을 했어요. 빌라도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쭉 얘기를 들어보고 고발을 들어보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고발 가운데 아, 이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미워하는구나. 이유 없이 미워하는구나. 논리가 전혀 없구나. 앞뒤가 맞지 않는구나.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통치자로서 이 예수를 이들의 말을 따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들의 요구대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 않죠. 그죠? 특히 정치인으로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그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물론 역사 가운데 아주 종종 정말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벗어나서 그 악의 그 깊은 면을 드러낸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법이라는 것 지키기도 하고 뭐 질서를 따라서 통치를 하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따져봐도 이 예수를 죽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빌라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가는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될 텐데.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여요. 그래서 이 노련한 정치인이 해법으로 찾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밀란을 일으켜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바라바라는 한 인물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누구를 풀어줄까를 묻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라바도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름 예수거든요.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굉장히 좋죠. 두 명이 예수예요. 근데 한 명은 밀란을 일으켰으니까 세속적인 힘이죠. 폭력이죠. 살인을 했으니까요. 폭력적인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왕이에요. 왕의 행사를 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똑같은 이름의 다른 예수는 그래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심오한 말을 하고 또 지금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그런 교훈들을 잘 설명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을 잘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두 인물임에는 분명해요. 지금 이 두 인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바라바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폭력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교 가운데 누가 더 선호, 누가 더 좋으세요? 일반적으로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죄인 같아요? 당연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예수가 더 죄인 같잖아요. 아마도 그것을 깨닫도록 지금 흥분해서 그 미움과 시기에 완전히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당연히 바라바 아니겠어?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 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도 만만치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직접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 문제가 될까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대제사장이,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죠? 무리를 충동해요. 부추겨요. 너희들이 얘기해봐.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을 충동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할 것을 아주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강권하는 아주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죠? 빌라도가 딴에는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마는 그 결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 어떤 점이 느껴지세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래도 다분히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고 말씀 따라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올바른 판단을, 말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요 지금 세속 왕인 빌라도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겉모습은 종교단체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겉모습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논리나 명분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뭐죠? 빌라도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뭘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근데 가만히 그 목적을 보면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많이 벌입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진리는 소외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참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는 소외가 되고 있고요. 교회라고 겉모습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나 세상이라고 지금 불리는 세상 이 사람들이나 다 같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요. 세상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냥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겹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스도의 통치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국가, 뭐 국가 질서라든가 정치 질서라든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형식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나오셨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 칭찬이라면 칭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했는데요. 나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은 어떤 날이죠? 세상의 질서는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근데 여러분, 노는 날에 쉬지 않으시고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드시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뭐 거의 한 시간 정도에 걸친 그런 예배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나라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복됨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 우리처럼 해봐. 오늘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네 나라 사람이 예수님께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너를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은요. 그냥 빌라도의 말이 아니에요. 항상 존속하는 세상의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세상이 공격하는 것은 뭐 당연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때로는 세상이 되어서 참 교회를 공격합니다. 흔히 우리 현장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든 내용을 따라가는 그런 이름에서 나왔습니다만, 어찌됐건 개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이루어가는, 바꿔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교회면 교회지 않은가? 역사 가운데 많은 형식적인 지상의 교회들이요, 세상이 되어서 참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교회는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일들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상하고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일은 분명하고 쉽다는 표현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싸움의 전선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괜히 오늘 그 여러분 참여하시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주일성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성수를 허무는 게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까지 해. 아,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아, 사도행전의 교훈은 그냥 사도시대 때 교회가 있던 그런 문화하고 전통이지 진실이 아니야. 그 말을 세상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합니다.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거든요. 늘 오는 공격은 왜 그렇게까지 해? 사실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이 사내된 공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항상 참 진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것이 아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바로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지? 좀 적당히.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을 따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그냥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좋은 나라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 전체의 통일적인 그런 이해 가운데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어서 말씀이 지시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떤 뭐 교회가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집단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시대에 존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홀로 계십니다.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서는 적어도 제자들도 지금 많이 시험에 들어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도 세상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상교회는 이러한 어둠에 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복되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것을 함께 찾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 통치자로서 역사 가운데 이 재판정에 서 계셨지만 어둠이었던 당시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둠 가운데 처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한 당시의 교회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리 왜곡하고 저리 바꾸어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갖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장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역사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처럼 또 그 바라바를 추앙하는 그 바라바를 인정하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폭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싸워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